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고 대단히 귀중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 이후에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인류는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죄진 인간과 그 인간의 죄를 벗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복음의 수용을 증거하는 음성으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선포를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의 교회를 탄생시킨 후부터 계속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순종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유쾌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역사 속에서 많이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역사를 소개하는 복음서들의 시작과 끝이 또이 선포로 이루어져 있음을 읽게 됩니다.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긴 합니다만은 능력의 복음을 가장 집약해서 증거하는 이 마가복음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그의 복음의 서두에서 예수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을 이야기한 후 곧바로 주님의 활동을 소개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대단히 초보적이게 들리면서도 또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외쳤던 첫 마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고 이 복음서를 닫는 마무리에서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는 그런 당부로 이 복음서를 끝내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 이 말씀이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여겨질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다시 부연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고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늘 복음 속에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첫 번째의 선언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해한다면 주님께서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당부하셨고 거기에 가장 첫째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모범을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복음 속에 산다고 말하고 신앙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두는 이 선언의 의미를 이해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확신과 기쁨으로 이 말씀을 듣고 더욱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14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이죠. 세례 요한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살수 있는 교훈을 수없이 주셨고 사랑하셨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조차 하나님의 주신 그대로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입장에서 편리한 대로 바꾼 인간의 계명을 행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만족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주님께 신랄한 책망을 받고 저주까지 듣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교훈이 아니면 사실 생명이 되지 못하고 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편리와 생각을 적당히 섞은 종교는 진리를 대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체되는 게 뭐냐니까 인간의 변조된 복음입니다. 인간의 변조된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과 다르게 사탄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것보다 모두가 사람만 좋아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게 바로 인간의 변조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는 인간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생각에 늘 합리적이지 않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은 늘 육신을 기준으로 영혼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기 때문이고 이것을 가장 교활하게 이용하는 것은 바로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 수 있는 법을 주시는데도 이것의 온갖 것들을 뒤섞어 못 쓰게 만들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철저히 자신에게 굴복시키고 경배받으려는 마귀 사탄의 간교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러한 거짓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되었고 목숨을 걸어놓고 진리를 외치던 선자들은 배척을 당했습니다. 언제나 죄에 익숙해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리는 기쁘게 들리지 않았고 거절된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라고 당부를 하는 것을 에스겔서 2장 7절에서 봅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 선택, 듣는 대상의 선택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주님께서 이 복음의 주체이셨습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기쁘게 들려져서 그 구원의 진리를 순종해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 중심적으로 다룰 말씀인데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뭡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읽어버리기에는 너무 귀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체계를 갖다가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순종자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시고 이루신 복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이루신 복음, 사람에게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복음, 그럼에도 그 복음을 선물로 받아 누릴 사람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랬다고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미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카이로스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기회라고 그랬고요. 또는 정해진 때, 적당한 때, 적당한 시기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찼다고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플레로라고 그래요. 플레로. 이 말은 꽉 채우다 또는 거기에 미치다, 확증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만기가 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기로 작정된 시기에 임박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요. 동시에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역사를 진행시키면서 예수도의 시대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온 인류의 역사의 화살표가 도착하는 것이 바로 예수도의 복음의 성취의 때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죠. 그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또한 주님을 향하여 기록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일들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화살표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천국행 마지막 수단, 즉 막차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을 놓치면 더 이상 다른 기회가 없다는 의미에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지하철 놓치면 이제 어떡합니까? 고생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는 가고자 하는데 마지막 지하철 놓쳐도 택시라도 타면 갑니다. 그러나 천국행 마지막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기묘함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찼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이게 두 번째거든요. 복음을 믿고 순종하기 이전의 전제로 반드시 거쳐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뭐가요? 회개하고가. 오늘 많은 신앙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반드시 회개를 전제해서 복음 속에 들어와야 함에도 회개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된 모습을 볼 수가 없고 거듭난 모습도 없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교회당을 들락거릴 뿐인 겁니다. 그리고 회개 없이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사탄에 들락거리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귀신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냄새를 피우게 됩니다. 회개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에게 마귀 사탄은 절대로 범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귀중한 과제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뭐라 한다 그랬죠? 메타노에오, 회개하라는 명령,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명사로는 메타노이아. 이 말은 자신의 마음이나 목적을 바꾸다 또는 원칙과 관습을 바꾸다 이런 의미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단식도 아니고 안타까움이나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180도 전향하는 결단입니다. 이 회개 없이 교회 속에 세상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온 것이 바로 AD 313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역사적 기점이죠? 그리스도의 교회의 박해가 중지되고 정부 요직을 그리스도인으로 채우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에 회개하지 않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을 것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박해는 중지됐지만은 교회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성결을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 다른 종교와 습관 그대로 복음 속에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신앙은 부패되고 세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한수 떠놓고 빌던 그 소원 그대로 장소만 예배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은 정한수 떠놓고 비는 기도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3,000배를 올리던 법당을 다만 교회당으로 바꿨을 뿐 그 삶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냄새로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뭡니까? 본래 쓰여진 히랍으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크라고 하는 말은 히랍으로 밖으로라는 말이고 클레오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세상 밖으로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낸 자들, 즉 회개한 자들로 구성된 무리가 뭐냐?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못한 교인들로 인해서 성결해야 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귀중한 과제를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에 아주 익숙해 있고 율법에 익숙해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언제나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천국을 비유하고 영혼이 잘됨보다는 오로지 육신의 잘됨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거듭난 언어 대신에 세상의 언어를 그대로 쓰고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좋아하고 육신에 거슬리는 영적인 말에는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가 기쁘게 들리지 않는다면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소귀의 격릴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자신의 삶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설교일 뿐이고 자신의 삶에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일 뿐이며 자신의 견해에 맞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런 까닭에 세상 이야기할 때는 귀를 쫑긋이 세우지만 성경 말씀에는 잠으로 응답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자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자를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여기에 와 계시다면 우리가 눈을 감고 자겠는가?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잘 수 있는가? 근데 자는 사람들이 또 참 재미있어요. 보면은 한참 이렇게 하다가 또 조금 서면 끄덕끄덕 한다. 그럼 뒤에서 보면은 이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말씀 듣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감히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요. 예배당에 가면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 안 들릴 때는 정말 안 들려요. 그러면은 잠이 온다고요. 막. 그러면 손등을 꼬집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온 손등이 벌겠어요. 왜? 자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히 어떻게 잡니까? 나는 지금 인간이 외치고 있는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대해야죠. 그게 뭡니까? 경성하는 모습이고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양식이 섭취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자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한 시간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 시간에 말씀 듣지 않고 자면 믿음이 어디서 자랍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복음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주님은 당부하시는데 이 믿으라는 말은 피스튜오 동사로 피스튜오입니다. 이 말은요 맡기다, 신뢰하다 이런 동사입니다. 결코 관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당부를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끝내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믿는 것은 자신을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해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귀한 초청을 가감없이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서 천국의 영광과 소망을 넘치도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머지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치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좇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이렇게 뒷부분의 마지막이 기록이 되고 있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가장 모범적으로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더욱 분명히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예수께서는 주님의 부르심에 가장 구체적으로 분명히 순종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의 복음 속에 들어올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마가는 이 제자의 선택을 복음으로의 초청 바로 다음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이해를 한다는 거지요. 율법과 복음이 함께한 이 예수도의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의 제자들은 후에 영원히 함께하실 성령을 받기까지 물론 흔들리는 모습도 복음서 말미에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으로 임함으로 완전한 이 복음의 증거자로서 삶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보게 됩니다. 시몬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은 예수기도의 초청을 받고 그의 잔뼈가 굵고 평생의 삶의 터전으로 살았던 갈릴리와 한올한올 그물코에 자신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그 그물을 그 생계의 수단을 뒤로 남겨두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부르심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회개 모범이라고 이해해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는 적어도 다시는 그 삶의 터전을 연연하거나 뒤돌아보지 않은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헌신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다시 그물질하러 갔던 사건도 요한복음 2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도의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돌아왔던 삶의 터전을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지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의 천국에 비유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투자해버리는 이걸 천국의 귀중성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이 좋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친구들이 더 좋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여기 한술 더 뜹니다. 그 아비 세베대를 싹군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20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삶의 터전은 물론이고 아버지를 등지는 데까지 주님을 순종합니다. 참으로 거듭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세상의 혈육의 정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도의 피를 나눔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데까지 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허약한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장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을 등지는 진정한 용기와 결단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천국은 바로 결단하고 온갖 용기를 거기에 실어서 주님을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심노당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복음성가를 보면요, 대부분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은 회개하고 거듭난 천국 순례자들의 노래요 고백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싸질머지고 뛰어들어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만큼 진정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에 있었을 뿐입니다. 천국에 가까웠다고만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구속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에 다시 승천하신 후에 그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과거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부족해도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라도 묵인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 바울은 이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방주에 타라고 최후의 통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인류의 진정한 마지막 희망이며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럼에도 이 방주인 교회에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하고서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 모습 그대로 어떤 것도 포기하거나 버리지 못한 그대로 복음을 믿으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요 모습일 뿐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제자들처럼 천국의 귀중한 가치를 온전히 확신하고 삶을 주님께 의탁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온전한 보혈의 은혜와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 각자가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